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성경 1236쪽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배우신분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뼈를 기도합시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신앙이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의 생명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죽일 수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들이 했던 말을 보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죄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기적거리지도 않고 아주 단호하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냉기리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100%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믿음, 죽음을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18절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말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 이 말씀 속에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제 지나쳐서 지나가려고 하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의 신앙과 비교를 해보면 참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변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굳건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흔들어버리면은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유난스럽게는 믿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분위기 보아가면서 좀 믿자고. 너무 피도 믿지 말자고. 우리가 고개 숙이고 잠시만 엎드려 있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친구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요 시간만 잠시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일어서자.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요, 뭔가 하나가 남을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위기는요, 거꾸로 반대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가 막힌 기회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가지셔야 됩니다. 종교계의 그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이었죠. 전 세계에서 주어지는 상 가운데에서 상금이 제일 많은 상이 바로 이 상이라고 그럽니다. 도널 한경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 상을 받으셨는데요. 1992년 6월 18일에 유산 빌딩에서 이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축하 예배가 모였습니다. 그때 축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나는 사실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신사에 고개를 숙여서 거기에 참배를 했던 사람인데 아직까지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회개는 했겠지만은 공개적 공개 석상에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회개를 하고 지나가도 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대두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회개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만 되었었는데 이 목사님도 한경진 목사님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한경진 목사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살아있는 성자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도가 겨울 외투를 사다 드렸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겨울 외투가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 몸에 그 옷이 입혀져 있는 겁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러한 분이셨는데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이분도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서는요 함부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지절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사단은 메삭 아벤누고의 신앙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 명이 똑같이 한 마음 이견이 전혀 없을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들이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한 분 성령께서 똑같은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승리하는 삶이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정도 보여주지 않았고 흠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정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미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전부 다 얼굴이, 이거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 생각을 다 가지게 돼요. 그런 얼굴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처음부터 이건 못하는 것이라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목을 불끈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제가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저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동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좀 새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히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히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은요, 패배의식이 아니고 승리의식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병사가 처음부터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 전쟁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분의 인생은 일주일 살아보나 마나 패배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된 인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주먹을 불 끈치고 나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백전이면 백승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는 병사가 천명이 나가면요, 전에 만명이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기가 죽어서 나가면은 싸우고만 합니다.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만명이고 우리가 천명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은 뭐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무슨 계산하겠습니까? 우리가 천명이고 저기 만명이니까 우리 연명심만 상대하자. 연명심만 상대해서 이기면 된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는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사탄의 머리가 부셔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는요, 전부 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승리한 전쟁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유혹에 왜 자꾸 넘어가야 됩니까?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전쟁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넘어가는 거죠.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전쟁은요, D-Day와 V-Day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Day는 뭐냐면은 승리를 이미 결승을 지은 날입니다. D-Day는요, Decision Day라고 그러죠.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1944년 연합군이 노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하면서 점령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 독일군은요, 완전히 기세가 꺾여가지고 도망을 치게 바빴습니다. 다 이긴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1945년에 베를린을 점령을 하기까지는 전쟁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베를린을 점령을 해서 나치를 그리고 히틀러를 처리를 해서 그때가 승리한 날이죠. 그때를 가리켜서 V-Day라고 그럽니다. 승리의 날. 이와 같이 전쟁의 승리가 결정된 날이 있고 승리한 날은요, 그 사이는 간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히브리가 언제였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가난 땅에 각 지역에 남방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쳤고 북방 연합군 그 왕들을 다 물리친 그때가 이미 D-Day가 된 겁니다. 그때 이미 전쟁의 승패는요, 승산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들이 있었죠. 각 지파들이 할당을 받아서 같은 각 지역마다 그곳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처리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요,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마음을 먹지 못하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전쟁이죠. D-Day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때 사탄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면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결정타를 당한 것이죠. 사탄의 머리가 그때 패배한 것입니다. D-Day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을 잡아서 무소병 속에 던져 넣으셨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조교들입니다. 그럼 무수갱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수갱 열쇠를 가지고 무수갱 문을 열면은 거기에서 잠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전에 있었던 짐승이죠. 사탄을 말합니다. 지금은 없으나 무수경 속에 들어가 잡혀 있으니까 머리가 상해 있습니다. 장차 무수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잠시 올라와서 환란을 당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미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요 이미 승리를 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패배의식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전쟁인데 왜 자꾸 낙심하고 왜 자꾸 패배하고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낙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이길 수 있지 우리는 이건 못합니다. 이런 의식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못 이깁니다. 다니엘 가드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가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신앙 생활은 아주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이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나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특별히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주신 이것 이것 하나 붙들고 있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들의 신앙은요 뜻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뜻을 세웠는데요 어떤 뜻을 세웠냐면 주의 환경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환경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음란한 곳이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서 멸망을 시키는 도시 이름이요 바벨론입니다. 전 세계 왕들을 음란하게 만들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벨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조차 이 다니엘과 그의 제 친구는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락된 도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뜻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뜻을 세우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이 도시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생각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으셔야 됩니다. 만주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속의 도시에서 물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이 명령받을 도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다니엘과 제 친구는요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죠.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성경책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 전부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자세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교회 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부딪히기만 해도 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해도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부정한 것은 내가 몸만 부딪혀도 살짝 다리기만 해도 내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부정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나와서 늘 하나님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요. 회개하는 모습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의심만큼은 내가 죄짓고 회개해야지. 이건 이러한 의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광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관광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뜻을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줄였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나타났죠. 그분은 유혹을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당연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탄의 그 말이 유혹에 대해서 추호도 이런 방구도 추호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서라고 경배하면 이 온 세상에 영광과 부귀를 다 내게 주겠다. 주호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조금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오면서 뛰어내려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줄 거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주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은요 쉽게 넘어가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전혀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는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뜻을 세운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이길 수가 있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의식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내가 하나 도와줄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죄를 많이 짓죠. 사람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근데 우리는 뜻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합심하여서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알아맞히라고,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고 명령을 내렸죠. 근데 아무도 지혜자들이 그 일을 못했습니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있죠.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셀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알리고. 18절에 보시면요, 하늘이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기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구하기 아니라. 알리고 구하게 했습니다. 알리고 구하게 했습니다. 합심 기도였죠. 이들이 했던 것은요, 합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떠오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너희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합심,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입니다. 그리고 셀입니다. 셀, 작은 교회로 모이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인 가정,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하나가 되기도 쉽고 가장 상처를 주기도 쉬운 것이 바로 가정이고 셀이고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분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좀 잘못해도요, 그걸 좀 품어주는 사람이 한쪽에서는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 또 한쪽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사탄은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도 길을 쓰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 하늘에 되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위기의 순간 이때만 했는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자신의 상관인 왕이 조서를 쓰고 어미를 찌른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어명을 받드는 것은요, 그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사명보다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명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덮어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자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모여라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사명을 그의 사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잠시 내려놓고 내려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예수님의 공통점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한 성도, 내 일, 내 생명, 내 물질, 물질 이야기만 하면 얼굴에 새까맣게 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 물질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의 필요로 하십니다. 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어디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면서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사람, 그런 생각을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러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 되다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 그리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죠. 그 말씀을 깨닫고 난다면 어떡합니까?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치도록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자 하시는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말씀에 3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37절에 주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교회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수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소리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그 기도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 그냥 두어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IS에 의해가지고 급진 이슬람주의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갑니까? 작년 한 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러는, 이 화요일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갔다. 올해는 아마 더 많이 죽어나가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어가면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오셔서 이제 갚아주실 겁니까? 여러분, 순교자들도 그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명님이 작년에 순교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재단 앞에서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언제 이거 갚아주실 겁니까? 그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실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재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압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니 주님 없어요.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고 오실 것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성도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그리고 나라에서도 더 거룩해지고 더 의뢰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신앙,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참 다른 거 없다, 별거 없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다, 이 생각이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뜻이 세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세웠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고, 기도하되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면서 읽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루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 세워하는 주님의 백성,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